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요파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한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이번 주도 계속 선행과 구제의 번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많이 꾸준하게 불쌍한 사람을 돕고 구제한 것이 하나님 앞에 열납됐다는 것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깨어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으로 항상 분명히 올라가고 하나님이 열납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행을 하나님께서 모두 헤아리시고 보시고 열납하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주변 사람을 축복하라고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했고 구원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본분을 깨닫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비다,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다비다, 헬라 이름은 도르가예요. 우리가 다비다, 도르가 하면 열심히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초대교회 이후에 신약시대에 아름다운 진정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본을 보이고 많은 열매를 맺은 도르가 그러면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다 그게 딱 떠오르는 그러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그 이름이 빛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여제자입니다. 우리가 도르가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있고 또 새롭게 출발을 하려는 결단 각오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행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할 수 있는 자원과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소원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파에 살고 있어요. 이름이 다비다. 여제자라고 이야기하죠. 오순절날 신약교회가 탄생하고 이 초대교회 시대에 이제 여제자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여성도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에 선행을 계속 실천하고 있어요. 그림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헬라말로는 도르가. 이 도르가라는 의미는 사슴 혹은 영양 그런 의미예요. 이름의 의미가. 근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것은 어떤 때 일시적으로 혹은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항상 삶에 우리의 부르심과 크리스찬으로서의 부르심의 삶을 가슴에서부터 늘 그 소원이 일어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늘 행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더니 도르가의 삶이 이렇게 항상 헌신 그리고 주변 사람을 위하여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병들어 죽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해도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병도 들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열심히 일하다가 헌신하고 또 이제부터 열심히 하고 출발을 했는데 병이 나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낙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병들었다가 또 죽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열심히 헌신 봉사해도 우리 시대에 주님 재림하지 않으면 죽지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싶어요? 죽잖아요. 우리가 항상 병이 올 수도 있고 이제 죽음은 다 찾아와요.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시대에 재림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종말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인생의 종말을 우리 도르가처럼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도 너무 칭찬을 해요. 그 선행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도르가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며 신앙의 도전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병들어 죽음에 죽었어요. 시체를 씻어서 그리고 다락에 누워놓고 근데 마침 베드로가 루다에 있어요. 한 11마일 어웨이 그러니까 뭐 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요. 제자들이 슬퍼하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죽었을 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행을 실천함으로 주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죽은 도르가를 살려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살리셔가지고 주변 욕밥뿐 아니라 다 소문이 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도르가의 삶에 부어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선행을 하라고 우리는 창조됐고 구원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선행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급뿐 아니라 이 땅에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주시고 자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은 자기 자식이 주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아 그리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가 더 자세히 그럼 보겠습니다. 36절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그랬죠. 근데 죽어서 제자들이 38절에 베드로를 급히 오라고 청합니다.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죠.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입니다. 여기 다락에 올라가니까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고 특별히 모든 많은 과부들이 모여서 베드로 곁에서 울며 도르가의 이 죽음을 너무 슬퍼하며 그리고 도르가가 평소에 베풀었던 선행과 구제에 실질적인 행함이 있는 것을 보여줘요.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 옷을 덜 입혀줬습니다. 그 당시에 이 겉옷은 낮에는 이렇게 옷으로 입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잘 때는 그 이불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르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당부대로 선행을 삶에 실천해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넬료 항상 기도하죠. 고넬료도 항상 많은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합니다. 우리 기도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죠.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의 이기적인 이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이거는 오고 오는 세대 신약 세대도 율법의 정신이 그대로 정격이 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더 내면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이 선행을 하고자 하는 디자이어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고아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하나님인지 어떤 마음의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컴패션이 무궁한 하나님이세요. 고아 과부 그 당시에 고아 과부 나그네 하면 아주 가난하고 어렵고 아무 힘도 없고 그래서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사람, 그거의 대명사예요. 고아와 갑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고아와 갑을 힘없고 능력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으면 사람들은 무시하죠. 이용하고 악하게 하죠. 하나님이 그거 굉장히 헤이트하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나그네라는 거는 이스라엘 땅에도 나그네가 있으면 그 국민이 아니니까 어떤 나라의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에 이 나그네가 있으면 그를 사랑하고 돌봐주라는 거예요. 무엇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학대를 받았습니까? 나그네로 있으면서 얼마나 착취를 당하고 학대를 받고 사람 목숨을 뭐 파리 목숨 뭐냐 아들 남은 그냥 다 하수에 던져 죽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적인 주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을 건져주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민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를 삼아주시고 가나안 땅에 부여한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나그네로 소름받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학대당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 가슴 아픈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모세와 아론을 보내 그들을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심령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 들어와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면 플루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봐요. 아무리 장정이라도 막 아프고 열나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험블해서 남이 아프고 힘들 때 컴패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과 고난이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힘들고 디프레스되고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자격지심이 들었습니까?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에게는 또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항상 인간은 비교에 상대적이라 누구든지 자격지심이 있어요. 완전하지 않았고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히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의 자식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하면 하늘에 지혜도 주시고 IQ도 주시고 은혜들 다 주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너 서름당했지, 너 아파봤지, 그러니까 주변에 나그네 학대하지 말고 분명히 어려운 걸 보면 케어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돼야 돼요. 우리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요 마음이 경탁해져요. 또 사람들에 대한 피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배신당하고 상처받으면 자기를 보호하느라 피어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또 가려가면서 봐요. 이분은 사귈까 말까. 이러한 모든 상처를 하나님이 치료하는 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치료되고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무궁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져서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행할 때 머리와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아니 그거는 속는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 알면서 행치 않은 건 자기 스스로가 속아요. 내가 그 수준에 된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제너러스한 것처럼 속아요. 여러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할 때 나의 부족함을 알아요. 나의 이기심을 알아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자유함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같이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자원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남을 축복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하고도 주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도와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로부터 보면 여기에도 율법에 다시 얘기하시죠. 너는 객, 나그네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나그네라고 그리고 아무 백그라운드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이 힘이 없다고 송사를 억울하게 하고 착취하고 이용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과부의 옷 겉옷은 밤에 이불이에요. 돈을 껐는데 너 안 갚을지 모르잖아. 전당 잡는데 옷을 전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밤에게 이불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상하게 연약하고 어려운 자의 배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게 명령이지요. 과거에 애굽에서 학대받고 비참하게 너무너무 고통받던 그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 훈련 아픔 고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아픈 기억들이 있어요. 또 힘들었던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겪지 않으면 교만해요. 뭐든지 잘 되면 남을 룩다운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과 모든 힘든 것들을 하나님은 치료하고 회복해 주셔서 주변 돌아보면 다 아프고 힘든 분들이에요. 눈을 열어보세요. 디프레션은 기본 깔려 있어요. 안 깔려 있어요? 근데 자리 잡지 않기 바랍니다. 뿌리 뽑아야 돼요. 힘들 때 디프레션이, 여자들은 연약해서, 마음이 연약해서 금방 낭망조절하고 주저앉아요. 예,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돌아보면 다 힘들어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강건하게 사야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리프레시 시켜주고 능력을 주셔서 남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자원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영육간의 회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쏟아부어주시는 은혜를 소낙비처럼 부어주시기 원해요. 봄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애굽에서 학대받고 비참했던 그때 삶을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무슬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19절. 밭에서 곡식을 벨 때 이렇게 이제 단으로 묶잖아요. 이제 묶어가지고 캐리하잖아요. 근데 한 단을 집에 가서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한 단을 떨어뜨리고 왔네. 분명히 셌을 때 20개인데 19개. 그럼 그냥 총알같이 뛰어가서 남들이 가져가기 전에 빨리 가야지. 그러지 말고 거꾸로 남겨놓으라 그래요. 생각나거든 놔둬라. 그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와서 그 밭에 와서 남겨놓은 걸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얼마나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디테일하게 고통받고 어려운 자의 그 아픔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인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 주님이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식이 특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랬을 때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눈이 열려요. 마음의 부담이 되고 하나님이 돕는 축복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에게 긍휼과 자비와 이 컴패션을 디테일하게 자상한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그 자상한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 채워주세요. 그러면 이기심에서 자유함이 온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함, 그 마음으로 채워지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또 계속 그 축복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육 간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20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대신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마음에 품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죄된 본성은 자기중심이고 이기심이에요. 그 죄를 다스리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 바로 주변에 축복을 주라고 존재하기 때문에 행해라. 그러면 내가 약속의 말씀대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죽는 날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 약속하셨어요. 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21절에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개코와 과부를 후에 남겨둬라. 포도를 딸 때도 막 흔들어 따요. 그래서 위에 남아있는 거 막 이렇게 작대기라 그러죠. 이렇게 가지고 그냥 남아있는 거 마지막 하나까지 다 알뜰하게 따지 말고 남겨두라 그래요. 왜냐면 이런 과실을 딸 때 먼저 익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들리고 좀 남겨놔야 되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객과 고아와 과부를 남겨놔라. 그들이 와서 그걸 마음껏 따먹을 수 있도록 남겨놔라. 이거 명령입니다. 여러분 두릅 딸 때 어떻게 따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서 그냥 꼭대기까지 다 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다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명령하였느니라. 20절에 감람나무도 또 얘기하죠. 내 감람나무를 떠내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분명히 얘기하죠. 감람나무를 딸 때 이렇게 따고 남은 걸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것은 개코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이거는 왜 그럽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경제원리, 여러분에게 좀 남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기셔서 주변에 부족한 자를 도우라고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라 그랬어요. 또 그래서 더 어려워질 때 다른 사람들이 또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원리에 대해서 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령이에요. 율법에 이렇게 명령을 줬기 때문에 가난하고 객고와 가부가 이게 남의 밭에 들어가서 주워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명령을 안 줬으면 도둑질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명령이에요. 그래서 자격지심, 창피하지 않고 떳떳하게 가난한 자가 와서 마음껏 내 것처럼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배려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선민은 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들이 부여한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땅도 기업으로 나눠서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내가 좀 남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 같은 하나님의 패밀리 나누라.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이삭을 주러 가죠. 시어머니를 공개하려고 이삭을 줬습니다. 이삭을.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가난한 자가 자격심 들지 않고 창피하지 않고 아니 남의 밭에 가서 주워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미국도 율법에 이랬으니까 남의 밭에 가서 주인 허락 없이 막 가면 건들고 나오죠. 미국은 인출우더라고. 아, 또 율법에 적용해서 남의 밭에 가서 막 밤 따오고 또 못 따와요. 두릅 따오고 남의 마다 미국은 큰일 나죠. 파인을 맞죠. 예. 그러나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컴패션이 있어요.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세한 배려를 하는 자상한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본 우리가 왜 선행을 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또 물질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스럽고 생각자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보면 남들이 힘들 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진정으로 한마디가 진실한 위로를 해줄 수 있고 진정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진정 가진 걸 조금이라도 나눠서 그게 위로가 된다면 기쁨이 된다면 상처가 치유된다면 그걸 하려는 거예요. 우리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 큰 사랑을 입었어요. 첫째는 구원의 은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이 영접하는 순간에 진실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세이비어로 영접하면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깨닫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네,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신 하려는 거예요. 나로부터 구원의 가장 큰 전부가 구원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창조자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도와주잖아요. 맡기고 기도하면 다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더 풍성한 은혜 주신다 했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부여한 약속과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대신 하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프리빌리지의 특권이고 우리의 그게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본 원리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왜 선행을 해야 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감사해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게 우러나지 않은 건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건져주고 축복을 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주님 안에 영원히 있어요. 주 안에 영원토록. 근데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말씀이 머리에 스쳐가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 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거한다는 건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여러분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을 구해야 돼요. 또 문제에서 해결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눌려있고 내가 힘든데 누구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못 도와주잖아요. 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여러 가지 문제 또 새로운 문제 이걸 늘 이런 이 세상은 또 고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냥 덮쳐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도움과 이기심을 체험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함과 무궁한 은혜, 제한이 없는 무제한적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권능 속에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기도를 통해 구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로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낙망좌절 지금 어둡다면 여러분 구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구해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면 다 주신다 그랬죠.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도르가가 행함으로 보였잖아요. 주님의 여제자더라. 제자는 뭐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 선생한테 배워서 선생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제자는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핵심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린 가지라 딱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뭘로요? 기도로 달라붙어하고 말씀을 믿고 신뢰로 달라붙어야 하고 또 버려야 될 거 회개로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포도나무에서 이 영양소 진액이 저절로 가지에 흘러서 열매를 맺나니, 내가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과 자원을 다 쏟아 부어주셔서 주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모든 일들이 열매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품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도르가처럼 열매를 많이 맺어야 영광을 하나님 받으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선행으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 그걸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행하지 아니하면, 때로는 크리스찬이 불신자보다도 못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변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사명이 여러분 확실하게 깨닫고 리마인드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죠? 도로가가 죽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사랑과 도우심을 입고 그걸 보여주잖아요. 도르가가 성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울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비다는 큰 부자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다비다에게 주신 탤런트가 재봉을 하는 거예요. 바느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열심히 자신이 갖고 있는 손재주를 통하여 열심히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탤런트를 다 주셨습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탤런트를, 은사를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그 탤런트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봉사할 때 성경은 그 탤런트를 더욱더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탤런트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 헌신하라고 주변 사람을 돕고 축복하라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그 탤런트를 이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헌신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탤런트를 인크리스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분명히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선택이고 은혜인 걸 얘기해요.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선택하시고 구원을 주셨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선택한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얘기하죠. 선택한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그 열매가 또 항상 있어서 항상 있다는 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다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디프레션, 좌절, 절망 그것이 치유되어 기쁨과 환희의 열매가 맺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육 간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걸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걸 하나님은 증거하는 witness가 되게 하는 거예요. 증인이 여러분 복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도르가가 죽었을 때 베드로를 급히 와달라고 하죠.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 겉옷을 다 보이거늘. 여기 울며 도르가가 있을 때 이 과부들은 이 남편도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도르가의 이 사랑을 잊고 도움을 잊고 그리고 도르가를 의지하고 그 사랑 속에 힘을 얻고 도움을 잊고 이렇게 살았는데 도르가가 죽으니까 이들에게 너무 충격이에요. 그 빈자리가 감당할 수 없어 울며 그걸 다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과부들이 도르가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체 간에 이러한 뜨거운 사랑의 패밀리의 사랑의 연합이 돼야 됩니다. 서로가 있는 것이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도움이 되고 서로 서로의 존재가 서로가 있어서 힘이 되고 큰 힘이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러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패밀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내 대신 그걸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 눈에 보이는 사랑하는 백성끼리 서로 의지하고 돕고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이 패밀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없으면 안 돼. 나는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일어난, 너무 연약해서 당신이 날 그동안 붙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일어날 수 있었어.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듣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저분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아유, 그냥 저분 나타나면 도망가거나, 아유 없어졌으면 좋겠다. 예, 우리가 심각하게 내 삶을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니, 과부들이 예수님보다 도르가를 더 의지한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가 그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주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서로 그 여러분의 존재가 주님께,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이 increase 되고 믿음이 자라는, 여러분 축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도르가가 이 과부들이 그리고 속옷 겉옷을 보이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들이 의지할 남편도 없는데 도르가를 의지하고 사랑을 입고 위로받고 서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도르가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주님을 의지해도 눈에 보이는 도와줬던 사람이 죽어서 정말 앱슨하면은 그 빈자리가 얼마나 충격이 되고 그리고 공허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울면서 속옷 겉옷을 보여주고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시체를 향하여 와보니까 도르가가 여제자로서, 주님의 여제자로서 너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고 주변의 불쌍한 과부들이 도르가를 의지하고 그리고 도움을 입고 산 것을, 그리고 그들이 너무 가슴 아파 슬퍼합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능력과 그리고 역사를 하시려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는 뭐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 과부들을 위하여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더 큰 기적을 보여주셔서 도르가를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넬료도 항상 기도했죠? 항상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다 열납이 됐잖아요. 시체를 향하여 이르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눈을 딱 뜨고 살아난 거예요.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죽었죠? 죽은 아이를 살릴 때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금, 그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 뜻이에요. 여기에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예수님께서 수제자 세 명,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렇게 세 명만 항상 수제자들에게 특별한 사건에 데리고 다니십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이것을 봤죠.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그래서 42절에 보면 12살인데 이제 그 자리에서 살아나죠. 곧 크게 놀라거늘. 여기에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그리고 담대한 믿음이 왔어요. 똑같이 선포를 합니다. 분명히 똑같이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하는데 예수님과 같은 권능이 그대로 표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도르가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여기에 이 표적을 보여줬죠. 이 표적의 의미는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그 표적의 의미를 보자면 요한복음 20장 29절로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도마한테 한 얘기예요. 24절 열두 제자 중 하나로서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가룟 유다는 죽고 열한 제자죠. 근데 그때 나머지 열 제자는 같이 있었는데 도마는 없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한테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25절에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유, 야무지게 또 표현돼. 못자국, 창자. 그래서 도마 그러면 의심하는 도마 딱지가 붙었죠.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 돼서 모일 때 모여야지. 자기만 왜 따로 있었어요? 없었잖아 지금. 모일 때 같이 열심히 모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도마를 위해. 26절에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죠. 문이 닫혔는데 통과해 들어오셨어요.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만지면 만져도 지는데 문이 닫혔는데 그냥 탁 영체처럼 통과.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가 이런 몸을 입게 되는 건 믿으시길 추천합니다. 지금과 혈과 육 그런 몸이 아니에요. 몸은 몸인데 만져는 만져도 지고 또 영체가 또. 이게 부활의 몸 미리 보여주셨어요. 영화로운 몸 우리가 입게 되는 몸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얘기하시죠.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도마가. 우리 예수님이 친절하게 도마에게 부활한 증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고백하죠. 주는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셔 나의 하나님이시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못 봤는데도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복받은 자라는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본 분 봤다고 손들면 예배 끝나고 이머전시로 카운슬링을 해야 돼.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다고 얘기해요. 책에 기록된 우리에게 주신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그 이적의 목적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해서 그걸 다 기록하려면 책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다 기록하자면 세상 책이 부족하다. 그리고 엄청난 이적 표적을 행한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필요한 것만 발췌를 해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적 표적의 목적이 뭐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 도마마저도 도마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리아의 증언 예수님 부활했다 안 믿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었다 3일 있다 부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제자들도 안 믿잖아요. 증인이 얘기해도 안 믿잖아요. 자기네들이 직접 보기 전에는 안 믿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계속 보여주셨고 3년 동안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인 거 메시아인 거 참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마저도 표적을 보고 봐야 도마마저도 열제자가 얘기하는데 안 믿어요. 인간의 죄된 모습이 이렇게 불신이 들어와 있어요. 인본주의 수준에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안 믿어요. 인본주의 생각이 안 깨져가지고 인간적인 그 짧은 이 시공간 속에 육체 물질 세계 속에 내가 보고 만지고 이거 이상을 넘어가는 건 안 믿어요. 제자들마저도. 그래서 표적을 40일 동안 부활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할 때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거는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트린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의 권세 머리를 깨트린 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사도시대 베드로가 첫 번 죽은 자를 살리는 도르가가 살아난 게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를 통하여 첫 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베드로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에게 급히 오라 그럴 때 급히 왔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인도대로 순종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를 통하여 예수님과 같은 이런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표적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도르가가 살아났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선행을 많이 하면 죽었다도 다 살아난다가 아니라 그럼 이 세상에 죽을 자가 없잖아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시대적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최고의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걸 얘기해요. 지금은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은 표적 신유 이게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치료도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프라이어리티를 둬야 되는 건 말씀이에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예요? 아무리 표적을 일으켜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지 않은 구원이 안 돼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증거돼야 우리가 거듭나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이 과거에 있었던 기적을 다 글에 담아 주셨잖아요. 말씀으로 그거를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죽었다가도 다 살린다. 그리고 죽은 분 놓고 그냥 시체 놓고 그냥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믿음으로. 나 안 일어나. 그러면 또 하나님께 시험에 들어. 아니 말씀은 이랬는데 그렇게 적용이 아니라 여러분 또 그렇게 하는 이단들 많잖아요. 안 살아났는데 왜 죽었다 살아났다고 또 거짓말하는 경우 있어요. 살아났다고 해서 전화하니까 아무도 안 받아. 살았으면 전화를 받아야죠. 그 확인하려고 뭐 별 이단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표적과 이적이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일어나요. 왜냐하면 은사의 신유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하게 하실 수 있어요. 프라이어티가 말씀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헌신, 선행을 행하고 주님 앞에 헌신이 되면 그 시대의 상황, 그 요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요 하나님께서 베스트로 은혜를 그리고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스트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르가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도 얼마나 여기 큰 축복을 받았죠.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죽은 자를 살린 첫 케이스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까? 누구에게 일어나요?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큰 영역과 더 큰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기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윗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 이머전시의 경우에 여러분 달려가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돕기를 축원합니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리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순종을 보고 더 큰 은혜를 주시게 돼 있거든요. 순종과 행함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자식의 탤런트가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그릇을 보고 점점점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게 축복의 큰 채널로 확장하기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자기 자식을 통해 아버지를 맥시멈으로 드러내기 원해요. 그러나 순종을 통해 그리고 행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렇게 큰 하나님이 원하는데 인크리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얼마나 과부들이 기뻐 얼마나 도르가도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 도르가가 아팠잖아요. 아팠어요. 점점 병이 위중해졌습니다. 죽었어요. 아프고 중병이 들고 죽음을 체험했습니다. 도르가가 얼마나 그걸 체험을 안 해도 불쌍하고 가난한 자를 얼마나 도왔는데 자신이 아파보고 죽어보니까 얼마나 또 아픈 자 그리고 힘든 자를 얼마나 더 많이 도왔겠습니까? 또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더 돕겠습니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그리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온 요파의 소문이 다 나가지고 이 도르가가 살아난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도르가가 살아났다면 다 보러 오죠. 보러 와요 안 와요? 앉아서 보러 오게 만들어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 축복을 해요. 도르가가 죽었어도 살아서도 하나님께 영광 죽음을 통해도 영광을 돌렸어요. 도르가를 극치로 기뻐하신 거예요. 도르가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한 도르가를 살아도 영광 죽어서도 영광 돌리게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로부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은 천국까지 갔다 왔잖아요. 다시 말해서 천국과 이 땅 사이에, 이 땅은 고난이 많잖아요. 마음으로는 천국을 가고 싶다. 그 천국의 영광, 아이 거기 천국을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이유가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어서 걸어다니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을 축복하고 믿음의 진보가 있고 믿음을 세워주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살아서도 주님만이 존귀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사도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이라. 24절부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게 너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기를 원한다. 내가 살 것은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존재하는 거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믿음이 진보가 되고 은혜를 입고 축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땅에, 이 고난이 많지만 땅에 있다. 우리가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합니다. 도르가가 살든지 죽든지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르가의 그 중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선행을 한 그 모든 아름다운 중심을 주님이 연락하셨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리워드를 하신 거예요. 도르가를 통하여 더 큰 영광,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더 큰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릇으로 약속의 말씀대로 은혜를, 그 신령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는 신령한 은혜를 주시려고 해요. 디도서 3장 8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 말을 굳세게 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다. 조심하려라는 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열심히 선한 일을 힘써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사람에게 유익과 축복이 되느니라. 이거 신구약에 명령하고 계시죠.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존재의 사명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이거는 교회 질서와 이런 법도를 막 어지럽히고 불순종하고 이런 사람은 권면 꼭 하라는 거예요. 또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연약한 자, 문제에 눌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힘들고 디프레스가 아파하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영육간에 힘이 들어 낙망하고 좌절하고 아픔 속에 일어나지 못하고 헤매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여러분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다 보면 시험거리가 와요. 사탄의 공격도 하고 시험들 일이 있고 막 악과의 싸움에 이겨야 돼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시험들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주어지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든 이에게, 불신자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선행을 하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 한 패밀리니까 열심히 돕고 선을 행하라. 신구에게 명령입니다. 실천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도록 약속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자꾸 더 큰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더 큰 축복을 받아 더 크게 축복하는 그릇이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구해야 되고 내가 깨져야 되고 그걸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41절 42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얘기했죠. 주님을 믿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결탄껏 상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연락되고 더 큰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주님은 그대로 하세요. 42절에 반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로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맥돌을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 죽는 게 낫다고 예수님이 엄하게 얘기해요. 이거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아직 굳건해 쓰지 않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건 죄지게 하고 주님께 멀어지게 하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시험들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연자 맷돌, 나귀가 짐승이 돌리는 큰 맷돌이에요. 그 구멍이 있잖아요. 그걸 목을 매가지고 바다에 던져 죽이는 걸 얘기해요. 그게 로마 헬라 수리아 이게 사형법이에요. 극형의 사형법.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엄하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빌드업하고 세워주고 교회 열심히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이것이 선을 행하고 축복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 고넬료 가정뿐 아니라 렐러티브 친구들 다 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축복을 받잖아요. 말씀을 듣는 중에 구원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을 높이고 아주 충만한 신령한 은혜를 말씀을 듣는 중에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말씀 듣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실족해 하면 하나님께서 엄격히 얘기하세요. 냉성으로 대접한 것 결단코 상을 잃지 않냐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양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헐벗었고 배고프고 또 아프고 할 때 네가 찾아오고 프리즈너가 됐을 때 찾아오고 아니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잊지 않길 축원합니다. 크리스찬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보혈로 십자가에서 피값을 산 존귀한 생명처럼 주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체에게 한 것이 주님이 자기 자신에게 했다 그래요.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해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주님의 몸입니다.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할 때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래요.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냐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하기 바랍니다.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에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직접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갚아주겠다는 건 더 큰 은혜, 더 큰 그릇, 더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삶 속에 주님을 드러내시는 증인, 파워풀 증인을 만드시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그대로 실천하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돕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구워준 것 같다. 구우면 반드시 갚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여호와께 꾸려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시편 41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중병에 들었을 때 사람들이 저거 왜 안 죽어 배신하고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 많은 배신과 모함과 공격을 많이 받아요. 병상 중에 있을 때 너무 이 악인들이 저거 왜 안 죽어 죽었으면 하고 막 그냥 악담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가난한 자라는 거는 꼭 물질이 없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마음이 연약하고 디프레스되고 낭망되어 있는 그 모든 자를 테이크하면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있을 때 건져주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살리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와 주시는 더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변에 나누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일어나게 하신다는 건 꼭 physical illness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아픔과 뭐 고통으로 디프레스로 정신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드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어나야 다시 축복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으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재앙과 환란의 날에 일으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을 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같이 그 대선지자도 로뎀나무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죽기로 하네 디프레스도 죽기 원하잖아요. 영육간에 탈진이 됐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줬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먹여주고 일어나라 그 호렙산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으켜주세요. 영육간에 일어나게 하세요. 일어나게 하는데 그냥 안 일어나게 떼또요. 일어나기 바랍니다.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거 우리가 겪습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과 같은 컴패션, 하나님과 같은 긍휼과 자비, 그런 사랑을 갖고 남에게 실천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고난을 통과해요. 고난을 통한다고 다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더 병들고 경박해집니다. 아프니까.
우리 주님께 나와서 심령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복돼야 돼요. 이 세상 살 때 아픔과 상처가 있고 눌림이 있고 힘들어요. 주님은 일으켜 주시고 회복하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도르가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죽으나 사나 살려주셔서 중병이 듣고 죽는 이 고통을 치렀는데 그걸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도르가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더 많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제 그 선행을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쁘셔서 봄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